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이름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으로 사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본지로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 그리고 엄청난 대 스승의 제자로서 그 시대의 율법을 다 떼쳐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지고 하는 일이 가장 복음적인 일이라고 가장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완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을 따랐던 자가 바로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청중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청중들이 던진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던 그 스데반. 스데반의 옷이 벗겨져서 바로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사울은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야 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바울.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산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도 역시 대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고 지금 말하자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끌고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그렇게도 잡으려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무엇을 하는 그때 사울은 두 눈이 멀고 바로 그곳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도행전 구장 중에 그곳에 또 누가 있었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누가? 바로 기도하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오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캠퍼스 안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기도하며 있을 때 이 바울로 되는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십니다. 와, 마치 여러분들처럼 귀한 영혼들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처럼 어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을 아무데나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죠. 담에서 선사에 가면은 바로 사울입니다. 당연히 그 소문을 들어서 아나니아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울이 누구인데 제가 갑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만져놨다. 내가 다 해놨다. 가라. 그래서 가서 안수를 합니다. 눈에 있 있었던 비늘이 떠가지고 보게 만들어주고 맨날 며칠을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바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엄청난 율법을 모두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자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자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자. 그에게 진짜 복음이 참복음이 전해졌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가나감동으로 사울은 완전히 선교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 자 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 참 부러워요. 엄청난 축복이죠.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 교회 문화에 젖어들고 빛발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저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그러하듯이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불교 집안에서 그리고 제사 지내면서 그리고 그 당시라 한다면 1960년대 70년대 5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걸 따져보니까 굉장히 오랜 이게 오래전의 역사인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동네에 굿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옆집에서 굿하고 이 집에서 굿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또 굿하고 굿을 많이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절에 가면은 기와를 올리는데 돈을 내야 되고 왜? 복 주신다 하니까 그 복 받지 그 복이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달려갔죠. 심지어는 저는 점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점 직장생활 하는데 후배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형 서울역 앞에 건너편에 가면은 아주 기똥차게 잘 보는 점쟁이가 있어. 거기 한번 좀 가봐. 그날 점심시간에 바로 갔어요. 점심시간에 바로 갔어요. 그 저에게 딱 들어왔더니 안내하는 아줌마가 계셨더라고요. 점 보는 분은 방에 있고 딱 들어왔더니 저한테 세 개의 그 빨래 뽑는 빨래집 세 개를 주더라고요. 하나는 머리에 여기 뽑고, 하나는 옷에, 하나는 왼쪽에 뽑고, 잠깐 기다리네요. 거울을 보니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한 10분 정도 앉아있더니 제 순서관에서 들어갔죠. 이 점쟁이가 앞에, 여러분 항상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셨다시피 요만한 제가 책상 앞에 앉아있고 그 앞에 앉아서 머리를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점쟁이가 저에게 한 말이 미국 갖고 왔다고 미국 갖고 왔다고 어? 웬 미국? 그러한 점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니까 초가집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강했어요. 초가집은 주소는 서울이지만 위동이에요. 그래서 위동 도선사로 올라가는 그 산 중턱에 집이 있습니다. 몇백 년 된 집이죠. 그래서 그 집에는 도선사 올라가는 건 뭐 20, 30분 올라가니까 도선사에도 절에도 많이 가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뒤에 뒷산에 보면요. 차가 집에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차 오면 여기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 막 그 뒷산에 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동네 구슬해요. 무당이 와서 구슬해요. 근데 정말로 작두를 놓고 작두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춰요. 그걸 보고 자란 가정이에요. 저는 결혼해서 그 문화에 접어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말씀 중에 1장,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냐?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다른 길에서 벗어날 경우에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화살에 원을 그려놓고 쓰잖아요. 이걸 벗어난,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경우를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불교 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원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는 불교 지방에서 태어난 거야. 결단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태어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의 그 세상 풍조에 맞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허물과 죄로 추웠어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여자 죽은 건 피지컬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던 그거를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왜 떠나보내게 하셨을까?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왜 그 천국 같은 그 에덴 동산을 내쫓으셨을까? 선악과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는 영생을 갖게 되어지는 과일나무도 있거든요. 죄를 짓고 영생의 과일까지 따먹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을 떠나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 4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은 결국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랑과 긍휼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 귀하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도우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고행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했던 일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 방법 이외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돼요.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러나 좌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무당구슬하고 세상에 만들어놓은 종교를 따라가고 전쟁이 어떻게 나의 미래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내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인가 알아보고 싶고 이제 오늘의 운세 찾아보고 싶고 그것이 곧 이 사람 풍조를 따르고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반전이 되어지죠. 열심히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당시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아 이거는 세상 풍조야 라는 데피니션을 내리고 제가 세상 풍조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살면서 아 이거는 세상 풍조야 아니야 라고 어느 것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내 친구들이 그렇고 내 동료가 그렇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휩쓸려가는 것이 많을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흔들려져 있어요. 하루는 세 끼를 밥 먹죠. 요즘은 다이어트 하고 두 끼도 먹고 한 끼도 먹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굉장한 모순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매일매일 이곳에 모여서 각자가 맡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내시는 귀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5년 시절, 학창 시절, 직장 생활 시절 동안 그러한 삶을 살다가 1992년도에 건강검진하니까 저 회사의 을지로에 있었는데 백병원이 지정병원이었어요. 1년 한 번씩 모든 직장, 우리 회사원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했죠. 92년도에 A를 한 번 93년도에 B가 되더라고요. 94년도에 C가 95년도에 G가 G가 되면서 내 밑에 뭐라고 주치의가 적었냐면 전직을 요망하는 회사를 옮기는 거를 봐라 이렇게 되어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나는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이 직장에서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나는 반드시 사원이었을 때 대리가 되겠다, 대리였을 때 과장이 되겠다, 과장이었을 때 차장이 되겠다, 부장이 되겠다, 이제 나는 이사가 되겠다라고 분명한 저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살아왔어요. 일주일에 월화수 목금 출동에 살았어요. 월화수 목금 담배 두가 폈어요. 모르죠? 담배 두가 피고 술 월화수 목금 술 마시고 2차는 뭐 가벼운 거고 3차까지 거의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그런 일이라 그러고요. 한 번. 우리 동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셨다, 가장 빨리 출근하셨는 분이라고. 두 눈에서 술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야 된다. 96년도에 헤어졌을 때 내가 우리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곧 국제화가 되어질 것이고 이미 국제화가 싹이 왔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영어를 정복하러 미국에 가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가자. 그래서 96년도에 1년간 준비를 하고 완전히 제 계획이죠. 차관사에게 그 당시에는 뭐 관사가 아니고 그래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는데 성준이를 임신 중에 있었어요. 막내 딸들의 아들한테 임신 중에 있었어요. 자기는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 애 낳으시고 자기는 한국에서 애 낳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하고 1997년 1월 2일 날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날아갔습니다. 회사에는 1년 6개월 휴직계 됩니다. 제가 이 반대 참 좋아해요. 거기에 저 회사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 이거를 다 가져다니면서 많은 곳으로 열심히 다녔던 그런 반응인데 anyway.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그 대학교에 가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코스에 등록하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오마하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UNO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홈스테이 해야 영어가 빨리 늘 거니까 그래서 홈스테이를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계시는 곳인데 말씀을 안 하셔요. 뭔가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가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해도 굿모닝 그 다음에 하와이유 매일 보면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1월달 하반쯤 되는데 차원사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셀폰이 없죠. 셀폰이 없고 나가서 국제전화 공중전화로 국제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차원사가 저에게 얘기하는 게 하는 것이 아마 곧 웬 할아버지가 전화를 할 거야. 그냥 공손하게 정중하게 그냥 예의를 그냥 해줘. 알았어. 누구신데? 그분이 저희 장모님. 그 당시니까 지금부터 제가 28년, 27년, 28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4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 자그마치 68년, 9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죠? 초등학교 엘리먼스쿨의 선생님이고 제자 사이 장모님이 제자고 선생님이 그분이 전화하실 거야. 두 분이서 극적으로 한국에서 서울에서 방문하셔서 만나셨어요.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죠. 우리 사리가 미국에 있어요. 이런 일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 내가 전화해. 네. 하셔서 그분이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노소방 왜 그 시골에 있나? 시골에 있지 말게. 이곳은 참으로 공부하기 좋고 아주 좋은 곳이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전화하셨나? 왠지 마음에 통하는 것은 네. 저는 1년 6개월간의 교회를 가지고 미국에 왔고 얼마나 교회에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저는 자면서도 제 머리맡에 메모지를 놓고 잡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거에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8개월 비즈니스 스쿨 두 번에 있고 한 달, 두 달 남은 것 중에 한 달은 미국 가족 전체 여행하고 한 달은 세계 여행을 하고 복직하겠다 이런 스케줄이었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만큼 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지요? 그곳이 여기입니다. 제 계획에 제 갖고 있는 맵에 스테이컬리지는 도대체 있지? 스테이컬리지가 어디야 도대체? 근데 여기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박인중 장로님. 그분이 전화하셔서 부르셨어요. 왔어요. 사우스 쪽이 좀 내려다 보면은 메이어 아이스크림 가게 바로 전에 오른쪽 편에 쉬츠 게스 스테이션 새롭게 생겼고 맞은편에 위에 보면은 7층짜리 시니어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7층에 사셨어요. 제가 몇 주간 매니저의 허락받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함께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면요, 원룸이에요. 거실이 있고, 여기 바로 부엌이고, 거실이 있고, 방 하나 있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저한테 그 방을 내주셨어요. 여서가 이곳에 있게나,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당신이 상을 봐주셨어요. 제가 싱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식탁에는 항상 메뉴에 밥 100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 있고, 반찬 있고, 그리고 떡 하나, 맥주가 한 병씩 있었어요. 전 알거든요. 저를 술하고 담배 사는. 그리고 이만한 두꺼운 금목걸이를 이렇게 걸치고 다녔던 저였습니다. 아침 밥 먹고 당신 책상에 가보면은 성경책이 놓여있었어요. 황금 봉투가 있었어요. 주모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모도 모르는데 막 토했어요. 적응이 아니에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장로님은 맨날 며칠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셨어요. 필요하고. 어느 날은 저한테는 장로님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 예배? 하나님?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점심, 저녁 저에게 식사 준비해 주시고는 온전히 정말 온전히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다 팬데믹 전이니까 교회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오늘날 희한하게 당연히 희한하죠.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러고서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이미 대파는데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거짓말부터 장모님의 두 눈과 귀가 팍 터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나하고 30분 시간을 내주겠나? 네, 그러시죠. 아침 식사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그날 역시 장모님이 상을 다 치우고 둘이서 앉아서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시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당연히 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노사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세이비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나. 주판을 따져보니까 계산기 뜯으면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를 뭐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없잖아요. 포기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성이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하세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접기도를 그러면 따라하겠나 해야 하겠습니다. 영접기도를 하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하나를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와 아멘. 그 순간 저의 마음 속에는 요동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세 전할 때 전부 다 나 이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마구마구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나 왜 울어야 돼요? 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노서방 안에 내주하셨다는 증거일세.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감당이 안 되죠.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감당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주일날 장모님의 손에 손을 들고 교회 왔어요. 얼마나 낯설어요? 문화가 다른데 세상 풍조 따랐던 저의 술과 담배를 지금 끊은 거 아니에요. 술과 담배 하고 있는 제가 이곳에 와서 놀라운 거 하나 또 발견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 그 금목걸이 아저씨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무엇이가 그래? 나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놀라운 사실을 듣고 경험하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귀한 영혼을 그 기도하는 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잘 가르치고 당연히 잘 공부하고 학원 마치고 하지만 그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친구를 만나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아니라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세상 통종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읽은 본문의 2장의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쟁이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율을 하나님께 맞춰서 바로 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이것에 있구나라고 방향을 맞췄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동력자, 그리고 말씀의 동력자들과 함께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건강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섬겼던 가정이 미네소타로 떠났죠. 몇 달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인교회에 청기유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님, 네, 저 어떡하면 좋아요. 뭔가 부역 모임이 있을 때 이메일을 받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또는 이번 주 일요일날 부역 모임을 합니다. 와인이 준비되어 있다. 맥주가 준비되어 있다. 안주는 뭐가 돼? 저 이거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되기 분명히 발견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제가 7월 말에 그 가정을 저희 부부를 같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루는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미국 교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있겠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이 12장 26절에 보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 이웃을 부르고 또 캠퍼스 내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니고 인생 상담이 아니고 정말 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 이외에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삶을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양.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